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중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지나가셨습니다. 환영도 거절도 붙잡지 않으신 채로. 그리고 누가는 아주 담담하게 다음 장소를 소개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이동은 단순히 지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전환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미자매님, 누가복음 4장 31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네, 내려오사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네, 누가는 이 공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갈릴리에서 중심에서 주변으로, 높음에서 낮음으로, 거룩에서 일상으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네,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나오네요.
네,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반응하고 있지요. 이 권위는 예수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0대 청년 목수의 말인데 권위를 발견할 수 없죠. 그분의 위치가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광야를 통과해왔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깊은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네, 말씀이 선포되면 억눌렸던 자들이 반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고백은 아주 정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반기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왜 조용히 하라고 하실까요?
네, 귀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습니다. 인식과 고백은 있지만 신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입을 막으십니다. 진실이라도 사실이라도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은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네,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굉장히 짧게 나오네요.
네, 누가는 기적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사람이 상하지 않고 귀신만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돈하고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의 반응도 흥미로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묻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능력인가라고 묻지 않고 무슨 말씀인가라고 묻습니다. 누가의 초점은 언제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의 결과로 어떤 능력이, 기적이 벌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이 회당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네,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이죠.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누가는 그 병을 소개하고 환자를 소개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현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 방문하셔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내가 왕이니까 모두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공공집회를 여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픈 사람의 병상으로 찾아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 곁에 서서 꾸짖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그 곁에 서시고 이 곁이라고 하는 위치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이 떠나가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인데요. 곧 일어나 섬기더라.
네, 치유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네요.
네, 치유는 내가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으로,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회복의 삶을, 평강을 나누는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이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해질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해가 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 주간을, 하나의 일상을, 하나의 어떤 계절을 함께 맞는 그 장면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표정,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손을 얹어 치유하십니다.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로 얼굴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잘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귀신들이 정확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천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 해야 될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등장합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홀로 고요히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여정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그분은 어쩌면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고요한 곳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며 아버지의 뜻을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이 순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 뒤에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순서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하신 아버지께 붙들리러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절했죠.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거절과 환호,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멀리 가세요, 아니면 가까이 계세요 라고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머물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니? 사명은 인기보다 큽니다. 필요보다 넓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음을 향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말이 단단하게 들려요.
네,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이해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치유사역자로 자신을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그분의 손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계속해서 배워주십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하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배워주고 회복시키고 기도하고 떠나는 하루. 누가복음은 이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소유되지 않고 지나가며 걸어가며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도 비슷한 선택 앞에 자주 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붙잡히고 싶은 순간이 있죠. 또 우린 때로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또 붙잡히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붙잡히셨지만, 붙잡히지 않으셨지만 사랑만 남기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따뜻하면서도 더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자리에 고정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독점되지도 않고 하나의 성공으로 완성되지도 않는다. 계속해서 이동하며 계속 만나며 계속 기도하며 점점 확장되어 간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정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요즘에는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의 방향을 배우고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하루를 돌아보면 배워주고 고치고 기도하고 다시 떠나는 여정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흐름을 끊지 않고 다시 호숫가로 데려갑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마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은미자매님, 누가복음 5장 1절을 읽어줄래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네, 또다시 말씀이 먼저네요.
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 같지만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일상으로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네, 사실 이 장면은 실패의 순간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건 다시 던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을 마무리하는 실패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이 가득한 시간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포기한 순간에 찾아가 주시는 친절한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라 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통째로 내놓으라, 내가 배의 주인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금의 공간, 조금의 양보, 그리고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시몬의 일터는 강단으로 바뀝니다. 배는 더 이상 물고기만 실어나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죠.
네, 예수님이 배 안에 앉아서 배워주시네요.
네, 앉아서 배워준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위에서 눌러오는 권력, 힘이 아니라 곁에 머무시는 권위인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고 숨을 쉬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신 뒤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어요.
네, 이 말은 갈릴리의 어부에게는 거의 모순처럼 들립니다. 밤이 아닌 낮, 얕은 데가 아닌 깊은 데, 그리고 이미 실패한 뒤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인 어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시몬의 대답이 참 솔직하네요.
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시몬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앞에서 실패를 말하는 용기, 이것을 신앙의 시작으로 봅니다. 사실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이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여기에 이어지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니까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거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 문장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경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경험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옮겨진 시몬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실패에서 관계로 옮겨진 시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질 지경이었잖아요.
네, 시몬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풍성함을 숨기지 않고 배가 잠길 정도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순종했으니까 성공했어요 라는 간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시몬이 무엇을 합니까? 시몬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이 고백은 자기를 혐오하는 자기 혐오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 진짜 주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사실 속으로는 이런 헛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되신 왕 앞에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떠나소서라는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을 때 시몬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부드러워요.
네, 참 따뜻하죠. 그래 네가 나를 무시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심판자처럼 나타나지 않으시고 온기 있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시몬을 품어주십니다. 광야에서도 회당에서도 호숫가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움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직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일터를 빼앗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물고기를 다루던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새롭게 부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잖아요.
네,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 되어 통제하고 있었던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고 자신의 때에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리는 것은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머물지 않으셨고 호숫가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순서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의 삶을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내가 실패라고 여기는 인생의 장면에서 어쩌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실패와도 같은 순간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깊은 데로 가자고 할 때 함께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내가 경험한 것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자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주인이시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일을 함께 행하는 함께 경험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내가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십시오라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순서대로 주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배에 아무 소득이 없고 물고기가 수확되지 않았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이 마중이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손의 시간에도 나의 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갈망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몬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듯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그물을 펼치며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호숫가에서 시몬을 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저도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에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며 사는 삶 살게 해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제 경험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사람을 살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고백이 되기를 또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실패에 우리의 무너짐 속에 찾아오셔서 그 빈 배에 함께 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선하신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발견하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발견하고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충만한 은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 식구들 빈배와 같은 순간에 주님 찾아가셔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가치 있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막막함도 함께 공존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번 주는 좀 바쁘긴 했지만 틈틈이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여유도 가지면서 지냈습니다.
그랬군요.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기대해봅니다.
네, 저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고난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길이 되었다는 말씀이 머리에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큰 위로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00년 전에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걸 보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놀랍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열심히 또 부지런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바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좀 전제하고 갈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보게 될 15장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16장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마치신 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정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14, 15, 16장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5, 16장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저번 주에 봤던 14장 말씀과의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가장 처음으로 읽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었나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에 신음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본래 로마 황제들 중에는 좀 이상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악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특히나 본래 로마에서는 황제가 죽고 나면 신으로 추대해주는 게 관례였는데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죽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인사할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황제였네요. 누가 보더라도 뻔히 보통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비롯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광기가 황제 숭배 사상을 더욱더 부추겼고 또 이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사냥개의 사냥감으로 넘겨주고 맹수들과 싸우다 찢겨 죽게 만들고 또 산채로 불을 붙이기도 하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를 저질렀으니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러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만큼이나 또 교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핍박만큼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있었다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이단 사상의 침투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보통 1세기 말로 보는데 이때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어떤 건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모두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게 정말 교회를 위협할 만한 이단이었나요?
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너무도 쉽게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죠. 모든 순간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뎌야만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고난과 핍박의 시기였으니까요.
자,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육신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야. 굳이 참지 않아도 돼. 즐기면서 살아.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뭐하러 참어? 왜 고난받아? 그냥 마음가운데로 살아.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편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속삭임에 충분히 위협적이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 이들은 가현설이라고 해서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어떻게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냐? 전부 다 사람들의 착각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까지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다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혼만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더불어 이러한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본인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신다라고 하시죠. 자, 이 안에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겠나요?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존재하는 분이었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지하자매가 잘 찾아냈어요. 자, 그리고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 특히나 1차 독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체가 없으신 마치 연기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사귐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예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처음에 복습하면서 두 자매님이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그냥 생각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라 실천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두 자매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머무는 사상, 철학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순종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였군요.
네, 맞아요. 특히나 5절 말씀이 중요한 게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관한 지식과 깨달음만 있으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약화시키고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도록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부러워하고 또 헷갈려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의 실천이었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결국 불에 던져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영지주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분으로 믿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고 있나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어서 10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즉 실체가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요한복음 말씀이 1차 독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을 주의하고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하자매가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 지하자매 말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말씀인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떠나가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자 근심에 쌓여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근심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반응은 쉬운 길을 향해, 자기가 살 길을 향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었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대로 역사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신다라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도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혹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과 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의 기억에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이 기억에 또 마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이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1차 독자들에게 들려졌던 것과 동일한 의미인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이유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제자들을 말 잘 듣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순종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또 어떻게 발전을 해가는지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순종의 최종 목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해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통해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이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맞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놓여있는 그리고 놓이게 될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어떤 때는 힘과 폭력으로 또 어떤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하지만 이러한 폭력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요한복음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요.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순종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커져 결국 다른 이들을 사랑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라. 순종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통해 서로 마음 다해 사랑하라. 그러한 사랑이 너희 모두를 지켜낼 것이다.
아멘.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까지 나아가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들려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다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이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특히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부분이 큰 울림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하자매는 어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믿음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며 신앙은 결국 관계의 열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위기를 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고 그 사귐을 통해 또 사랑의 열매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